반갑습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국제부와 이주민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양지은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청년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본문을 정하기까지 쉽지 않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샬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또 그 가사를 보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셨고 또 기뻐 받고 계시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이지만 저희 20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어땠지?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었지? 어떨 때 정말 인생이 아름답다 느꼈었던지 돌아보면 20대는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저는 그때 그 시절을 안타깝게도 즐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행복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답 없이 질문에 질문만 이어지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졸업할 수 있을까? 졸업하면 뭐 하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한다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나?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이번엔 합격할 수 있을까? 이 알바 해야 할까? 비교가 되니까 흔들리고 또 결정을 앞두고 흔들리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흔들렸습니다. 하나가 해결된 기쁨도 잠시, 여전히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으니 그 안도감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됐지만 그때 저는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은 쉬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인생이 늘 즐겁고 새로운 경험에 설레고 또 어떻게든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의 20대처럼 또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삶이 때로는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처럼 기질적으로 성향상 소심하고 또 불안도가 높아서 더 피곤하고 지치는 그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날 디모데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바울이 칭찬한 디모데도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함께 선교를 다니면서 정말 의지했던 영적 멘토 바울이 어느 날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에 남아서 교회를 살피렴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교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어쩌면 더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도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디모데는 자신은 아직 너무 어리고 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 존경하고 의지하던 바울이 멀리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큰 상실을 지금 경험할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두렵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은 예감을 갖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디모데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온오프라인으로 주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또 한 주의 일상을 살아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흔들려도 나의 오늘이 빛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바울은 사람을 큰 집에 있는 그릇 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쓰임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어떤 그릇은 귀하게 또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갑자기 그릇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가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 교회 안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디모데에게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앞에 19절의 말씀인데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기초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아시고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이십니까?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또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큰 실망감이 교회에 대한 분노나 또 거부감으로 표출되기도 하죠. 교회라면 더 선하기를 또 본이 되기를 진리만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어떤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문제는 진리와 거짓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속에서 그 흐름에 따르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너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제대로 분별해서 끝까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에 압도되어 있는 디모데가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있습니까? 또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누군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방향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에게 쓰임받게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언뜻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짐작합니다. 금그릇이 가장 귀하게 쓰였겠지.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기준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막을 띄워주시면 저희가 이미 띄워주셨네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이런 것에서, 문맥상 이런 거짓 가르침, 나아가 불의와 연결된 모든 삶의 방식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내가 금그릇일까? 아니면 나무그릇일까? 보다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지만 그 정결의 가능성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누구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일러주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깨끗함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2절의 키워드는 피하고 따르라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 성적인 의미를 포함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다양한 욕망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빨리 결과를 내고 싶은 조급함, 정말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게 너무 강해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의 그 흔들리는 마음, 비교해서 오는 불안, 더 갖고 싶은, 올라가고 싶은 탐심, 이 모두 우리의 방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은 결국 악을 버리고 선으로 채우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비워진 대로 그대로 두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겉으로는 비워진 것처럼 보여도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따르라는 사냥꾼이 목표를 쫓듯 달려가다, 치열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치열하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삶 속에 채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중요한 수식어구가 하나 있는데요. 역시 자막을 띄워주시면 저희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고 따르라. 근데 이 방향으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진실되게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은 함께에서 나옵니다. 물론 누구와 함께인지가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드심이 보입니다. 아멘. 나의 현실이 바뀌지 않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조차도 그날조차도 빛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약속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출애굽을 명하셨을 때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자기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거부합니다. 주님,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의 관심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은 모세에게 너에게 그 능력을 주는 이도 나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함께 갈 거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욥은 어땠나요? 의인 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주님, 왜입니까? 왜요? 그때 하나님은 욥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다스림을 보여주십니다. 욥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상황에 대한 답,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주의 손이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순간에도 그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하루가 빛난다? 여러분의 하루는 빛나고 있습니까? 샬롬 성가대의 찬양 속에서도 빛난다라는 단어가 저에게 또 꽉 와 닿더라고요. 생명이 내 마음에 강같이 해같이 빛난다. 나의 하루가 빛난다는 건 나의 최고의 버전, 최고의 나로 산다는 의미이지 않을까요? 여전히 그래서 더 나를 업그레이드하고 나아지려고 애쓰지만 부족한 내 모습에 흔들립니다. 실망합니다. 좌절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미 빛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새로운, 존귀한, 빛나는 존재로 새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서 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20대 계속 흔들리던 저의 방황에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저의 모든 질문에 대한,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성경에 다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내가 지금 모든 답을 알고 있지 못해도 그 답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도 이 성경에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정말 내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초조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이루던 그 밤, 그 날들. 여전히 그런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더 이상 그 두려움과 불안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다른 선택,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거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압도되어 있다가도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 내가 말씀을 알면 되잖아, 하나님께 답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의 하루는 더 이상 걱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묵상 어떻게 하는 거지 찾아보게 되고 기도에 대한 책들, 또 물어보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만남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빛난다, 빛남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빛나는 존재로 변화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 빛을 알아봅니다. 오늘 설교가 이렇게 마무리될 뻔했는데 마지막에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불안. 보통 흔들린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죠. 불안과 방황을 연상하게 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 흔들림이 단지 부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빛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 물결을 윤슬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수면이 흔들릴수록 윤슬은 더 반짝입니다. 삶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흔들리기 때문에 더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 흔들림 속에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붙드는 것 같지만 진실은 주님의 손이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시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주의 손이 상한 우리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을 붙드십시오. 돌아오는 새 한 주, 이번 주에도 주님을 더욱 붙드십시오.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나누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될 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일상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귀 쓰는 그릇이 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3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손에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고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이 방향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주시고 인도하시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십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친밀히 연결될수록 주님 그 붙드시는 손을 보여주십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고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다시 주님을 붙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흔들리는 순간마다 주님을 더 찾게 해주세요. 또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피해야 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이 길을 함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주신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과거의 상처로 인한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공동체가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셔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서로를 살리고 예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눈을 들어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것이 결코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외로운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진실되게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그 공동체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제는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그 공동체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살리고 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아버지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그 순간이 내가 주님께 더 깊이 연결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임을 기회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붙드심을 받고 주님께 합당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길 원하는,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동역하길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